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좀 차분히 떠올려 보세요.
네, 누구나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 말이죠.
맞아요. 뭐 아침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라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내 커리어를 막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것.
그렇죠. 현대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동력이죠, 그게.
네, 그리고 출근길에 그 카페에 들러서 신용카드로 커피값 딱 결제하고 아무 미련 없이 깔끔하게 내 갈 길을 가는 그 모든 행동들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전혀 이상할 게 없거든요.
완전 상식이죠. 안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그 1세기 지중해 한가운데 뚝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오,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진짜 아찔하죠? 그곳 사람들의 눈에 당신은 지금처럼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현대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통제 불능의 이기주의자이자 수치심조차 모르는 끔찍한 파렴치한으로 취급받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대와 문화가 만들어낸 아주 두꺼운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거든요.
그 문화적 렌즈라는 거요?
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개인주의나 뭐 자본주의적 거래 방식 같은 것들은 사실 인류 역사 전체를 쫙 펼쳐놓고 보면 오히려 아주 최근에 등장한 예외적인 현상에 가깝거든요.
아,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우리가 예외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 현대 서구화된 렌즈를 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이번 심층탐구에 훅 뛰어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임무는요, 단순히 막 고대 역사의 연표를 달달 암기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건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재미없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이 21세기 서구화된 문화적 렌즈를 아주 시원하게 벗어던지고 1세기 지중해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그들이 남긴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는 데이비드 데실바 박사님의 그 신학성서 문화적 배경에 관한 아주 놀라운 강의 자료를 깊이 파헤쳐볼 텐데요.
네, 데실바 박사님 자료가 이 분야에서는 정말 탁월하죠.
맞아요. 특히 그 시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배했던 명예와 수치라는 개념에 집중할 겁니다. 진짜 이 내용을 알면 알수록 와, 우리가 그동안 성서 같은 고대 문헌을 얼마나 우리 식대로 오해하고 있었는지 엄청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고대 텍스트를 읽을 때 빠지는 가장 흔하고 유용한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함정이요?
네, 특히 성서처럼 수천 년에 걸쳐서 막대한 권위를 지녀온 문헌을 대할 때 말이죠.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자꾸 간과해요.
아, 그러니까 그들의 룰을 모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들이 숨쉬듯 자연스럽게 여겼던 전제들을 전혀 모른 채로 그냥 현대의 규칙과 논리를 텍스트에 막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좀 구체적으로 파헤쳐보죠. 도대체 1세기 사람들의 게임 규칙은 우리와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현대 서구 문화 그리고 그 영향을 짙게 받은 우리 현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합리적 계약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철저히 계약 중심이죠.
앞서 말씀하신 그 카페에서의 거래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돈을 내고 커피를 받으면 바로 그 순간 점원과 나 사이의 모든 관계가 아주 깔끔하게 종료됩니다.
당연하죠. 영수증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아무런 빚도 없고 어떤 의무도 남지 않죠. 하지만 1세기 지중해는 철저히 관계 중심의 경제였습니다.
관계 중심의 경제요?
네. 그들의 가치관을 지배했던 건 어떤 종이로 된 법적인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서로 간에 명예와 수치였고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 그것이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파괴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관계 중심의 경제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박사님 자료에서 제 고개를 가장 크게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생각나네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그 값없는 은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선물을 준다 혹은 뭐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면 말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걸 최고의 미덕으로 치잖아요.
네, 현대의 선물 개념은 철저히 무조건성이 핵심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 대가 없이 뭔가를 주면 그걸 엄청난 빚으로 여겼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와, 제가 만약 그 시대 사람이라면 그 공짜 선물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아유 그냥 돈 주고 깔끔하게 사고 말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지금 당신처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바로 그 지점에서 고대 문헌에 대한 아주 거대한 오독이 발생하거든요.
아, 오독이요?
네. 우리는 값이 없다 혹은 거저 주어졌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자동 해석을 해버려요.
당연하죠. 공짜니까 땡큐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대적 배경을 보셔야 합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는 현대와 같은 국가 주도의 복지 시스템이나 실업급여, 뭐 건강보험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 그런 게 하나도 없었겠네요, 진짜.
그렇다면 가난한 평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글쎄요. 그냥 각자 도생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로 후견인과 수혜자라는 아주 강력한 상호의존 시스템을 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후견인과 수혜자요?
네. 부유하고 힘있는 후견인이 가난한 수혜자에게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나 보호를 이른바 은혜로 베풉니다. 그러면 수혜자는 그 대가로
아, 대가를 바라는 거였어요?
네. 평생에 걸친 절대적인 충성과 공개적인 명예를 그 후견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생존의 룰이었죠.
와, 듣고 보니 왠지 막 고대판 마피아 조직의 충성맹세 같기도 하고요. 약간 좀 교묘한 덫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현대의 렌즈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주는 쪽은 자발적이었을지 몰려도 어쨌든 받는 순간 평생 그 사람한테 얽매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바울 같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은혜를 강조한 게 이런 맥락이라면 이거 너무 억압적인 구조 아닌가요?
억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관계는 생존을 보장하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아름다운 결속이었습니다.
아, 오히려 든든한 동아줄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라는 선물이 어떤 강압이나 우리가 치른 대가로 얻어낸 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무상성이죠.
네, 거기까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는 바로 그 순간 그 수혜자에게는 제공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관계적 채무가 발생합니다.
아, 관계적 채무?
네, 바울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할 때 이런 철저히 1세기의 후견인 수혜자 시스템 논리를 그대로 따른 거예요.
오, 세상에.
은혜는 분명히 무료로 거저 주어졌지만 그것을 받는 순간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그 후견인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생겨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이것을 현대의 그 부담 없는 공짜 선물로만 오해해버리면 고대 텍스트가 요구하는 그 제자도의 본질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셈이 되죠.
와, 진짜 이건 마치 체스 규칙만 아는 사람이 장기판을 빤히 보면서 아니 왜 저 말은 저렇게 움직이냐고 막 화를 내는 격이었네요. 애초에 게임판의 룰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룰 자체가 달랐어요.
은혜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고마움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사회적 계약이었다니 진짜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지배했던 궁극적인 기준, 그러니까 고대 사회를 굴러가게 한 가장 핵심적인 엔진은 대체 뭐였나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대답이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
느껴진다.
명예롭기 때문에 귀하다. 뭔가 동어반복 같기도 한데요.
즉 경제적 이익이나 개인의 안위 이런 것보다 명예 그 자체가 의사결정의 가장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토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곧 화폐 그 자체였군요.
그렇습니다. 궁극의 화폐죠. 고대 수사학,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을 다룬 당시의 핸드북들을 보면 아주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 중에는 당연히 안전이나 안보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명예와 안전이 충돌할 경우 언제나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명예가 이긴다고 가르칩니다.
와, 안전보다 명예가요?
네. 연설가가 청중을 설득할 때 만약에 이 선택이 비록 불명예스럽긴 하지만 당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결코 단 한 명의 청중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목숨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했다뇨. 솔직히 현대인인 저로서는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히 알겠지만 생존을 포기하면서까지 체면을 지킨다는 건 막 왠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거대한 중학교 교실의 그 또래 압력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래 압력이요?
네, 눈밖에 나면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세계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또래 압력이라는 비유가 당시 문화를 설명하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아, 진짜요?
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것은 단순한 눈치 보기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를 굴러가게 하고 유지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아주 정교한 사회적 통제수단이었습니다.
사회적 통제수단이요?
기원전 4세기 아테네 병사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들은 도시국가를 위해서 전장에 나가 허벅지에 막 창을 맞으면서도 기꺼이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네, 전쟁 영화 보면 막 용감하게 돌진하잖아요.
국가가 그들에게 막 막대한 연봉을 줬을까요? 아닙니다. 국가는 돈 대신에 전사자들을 위한 장엄한 공개 장례식, 그리고 영원한 찬사라는 명예로 그들에게 보상했습니다.
아, 돈이 아니라 명예로 값을 치른 거네요. 자료에 나오는 그 고린도의 에라스투스라는 사람의 사례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자기 사배를 탈탈 털어서 극장 앞 도로를 포장했다면서요?
네, 유명한 사례죠.
오늘날로 치면 거의 수십억 원을 들여서 공공 인프라를 지어준 건데 그 사람도 뭐 순수한 봉사정신이라기보다는 대중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집단의 이익을 우선했을 때 집단이 줄 수 있는 궁극의 보상, 즉 광장의 비석에 자기 이름이 영원히 새겨지는 불멸의 명성을 원했던 겁니다.
이야, 진짜 남는 건 이름뿐이다 이거네요.
맞아요. 수치심과 명예심을 자극해서 개인이 그룹을 위해 봉사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도록 만드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정말 정교하네요.
게다가 이 명예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식도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잔치에서 가장 상석인 오른편에 앉히거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면 그건 공동체가 그에게 엄청난 명예를 부여한다는 뜻이고요.
아, 눈에 딱 보이게 해주는군요.
반대로 예수의 재판 장면처럼 대중 앞에서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는 건 단순히 때리는 걸 넘어서 그의 사회적 지위를 바닥까지 강등시키고 끔찍한 수치를 주는 아주 공식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와, 남의 시선과 집단의 평가가 곧 헌법이나 다름없었네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요, 이 명예를 얻는 게임의 규칙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이 듭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장의 군인들이나 자기 돈으로 도로를 포장하는 부유한 정치인들, 사실 전부 남성이잖아요. 이 명예 쟁팔전 게임에서 여성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여성도 밖에서 도로 깔고 명예를 얻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명예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1세기 지중해 세계는 철저하게 성별했다는 공간분리가 이루어진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공간분리요?
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명예는 밖에서, 즉 아고라나 전쟁터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용맹함을 통해 얻어집니다. 반면 여성의 명예는 철저히 집안, 즉 실내에 머무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예 활동 무대가 달랐군요.
여성에게 요구되는 명예는 정숙함, 그리고 외간 남자의 시선이나 접촉을 피해서 가문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왜 굳이 여성의 명예를 집안으로 한정 지었을까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는 고대인들의 아주 거대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와 달리 그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었고 뭐 정교한 신원 확인 시스템도 없던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친자 확인 같은 게 안 되니까.
한 가문의 유산과 핏줄,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이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당한 후계자를 생산하는 여성의 순결이었습니다.
아, 핏줄의 정통성 문제였군요.
따라서 가문의 남성들, 즉 남편이나 아버지는 물리적 경계인 집과 여성의 몸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가문을 외부로부터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즉 여성의 명예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가문의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눈에 띈 행동을 하는 건 단순한 어떤 예의 없음의 차원을 넘어선 거네요. 그 가문의 유전적이고 사회적인 기반 자체를 훅 위협하는 엄청난 사건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여성이 외간 남자와 함부로 섞이거나 눈에 띄게 행동하면 그 가문의 남성들은 자기 집안 여자도 단속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들로 낙인 찍혀서 가문 전체의 사회적 명예가 완전히 박탈당하는 거니까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젠더 역할 역시 무슨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룹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철저한 생존이자 사회 통제 수단이었던 겁니다.
생존을 위한 규칙이었네요.
물론 1세기경 작성된 유대교 문헌인 마카비 4서에 나오는 순교자 어머니 이야기나 뭐 외경 유딧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아, 예외가 있었나요?
네, 아주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적 미덕인 용기를 발휘해 적과 맞서 싸우고 칭송받은 사례도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동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난 예외였을 뿐 일상적인 기본 규칙은 여성에게 철저히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막 심리 상담 같은 거 받으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당신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당신의 이익과 행복을 우선하세요. 이거잖아요.
네, 현대 심리학의 기본이죠.
현대에는 이렇게 나를 챙기는 게 지혜로운 미덕인데 고대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지금 우리를 본다면 부끄럼도 모르는 소시오패스 집단이라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집단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고 막 자기 이익만 챙긴다면서요.
완전히 미친 세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으로 엄청난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무리의 평가가 곧 나의 명예라면 만약에 내가 속한 소수 그룹의 규칙이 그 거대한 다수파 사회의 규칙과 완전히 정반대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오셨네요.
예를 들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로마 제국 내에서 소수파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이 명예 게임에서 매일매일 극심한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긴장감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나 가이사랴 같은 거대한 그리스식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의 딜레마를 한번 보시죠.
네, 어떤 딜레마였죠?
유대인에게 최고의 명예는 뭡니까?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할례를 행하고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게 율법의 핵심이니까요.
하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그리스인들 눈에는 이 유대인들의 명예로운 행동이 너무나 귀히하고 끔찍한 수치이자 조롱거리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 1세기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다수파 그리스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 유대인 이웃은 도시의 신들을 위한 축제에도 절대 안 오고 축제에서 잡은 고기도 같이 안 먹습니다.
네, 어울리질 않죠.
그러면 저는 단순히 이 사람을 아, 좀 특이한 이웃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의 신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오만한 무신론자이자 사회의 위협으로 여겼겠네요.
정확합니다. 무신론자로 낙인 찍혔어요.
안식일에 쉬는 건 그냥 게을러서 일하려는 핑계 같고 할례는 아주 야만적인 신체 훼손이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광장에 모여서 함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를 하나로 단단히 묶는 강력한 접착제였습니다.
일종의 시민의 의무였군요.
네, 그것을 거부한다는 건 곧 제국의 시민이 되기를 거부하는 아주 불온한 반역 행위처럼 보였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마치 로마서 1장에 묘사된 타락하고 역겨운 자들을 보듯이 아주 혐오했습니다.
와, 진짜 멘붕이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방에서 막 쏟아지는 이 조롱과 수치심 속에서 이 소수 집단은 어떻게 자아를 잃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버티기 힘들었겠죠.
저 같으면 막 텍사스 바베큐 축제 한가운데 던져진 아주 열성적인 비건처럼 멘탈이 바사삭 부서져서 결국 다수의 압력에 못 이기고 몰래 고기를 한 입 꼭 베어 먹었을 것 같은데요. 이 끔찍한 압박을 도대체 어떻게 견뎠나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심리적 전략을 사용합니다.
심리적 전략이요?
첫 번째는 명예의 기준 자체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완전히 재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정의한다고요?
기원전 2세기의 유대 지혜자였던 벤시라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로마의 부나 권력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이 진정한 명예다.
아, 기준을 바꿔버렸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이 평판의 법정, 그 법정의 위치를 지상의 다수 이웃들에게서 하늘로 이동시켰습니다.
아, 내 행동의 점수를 매기는 심판관을 동네 이웃사람에서 전능한 시화로 싹 바꿔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심판관을 바꾼 거죠.
와, 이건 마치 현실 학교에서는 매일 불량배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10대 학생이 알고 보니까 막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지지해주는 거대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존경받는 리더인 것과 비슷하네요. 현실의 조롱은 좀 하찮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내 진짜 무대는 하늘에 있으니까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진짜 찰떡 같네요. 벤시라는 하나님의 눈이 태양보다 만 배나도 밝아서 인간의 모든 비밀과 선행을 다 지켜보신다고 가르쳤죠?
태양보다 만 배나 밝다?
또한 당시 소수파들을 위해 쓰인 솔로몬의 지혜서는 이런 방어 논리를 제공합니다. 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은 사실 진리를 전혀 몰라서 저렇게 멍청한 결정을 내리고 너희를 비웃는 거다. 그러니 무지한 자들의 조롱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야, 이거 완전 철벽방어 논리인데요.
맞아요. 이것은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에베소 같은 거대 도시에 뭐 기껏해야 50명 남짓 모여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거대한 제국 문화에 먹히지 않고 끝까지 정체성을 지켜낸 아주 핵심적인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와, 머릿속의 심판관을 바꾼다. 이거 정말 강력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정신적으로 심판관을 바꾸는 건 일상적인 조롱이나 비웃음을 견디는 데는 유용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조롱을 넘어서서 육체적 고문이나 끔찍한 공개 처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 닥쳤을 때는 어땠나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 말이죠.
네, 광장에 막 발가벗겨진 채로 끌려가서 매를 맞는 건 단순히 아픈 걸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철저히 짓밟히고 박탈당하는 일이잖아요. 이때는 대체 어떻게 그 압도적인 수치를 극복했나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꾹 참아라. 이렇게 하긴 너무 가혹한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소수 집단의 지도자들은 아주 천재적인 은유를 도입합니다.
천재적인 은유요?
네. 그들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끔찍한 수치와 육체적 고통을 집단 내부의 영원한 명예 훈장으로 그 프레임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렸습니다. 이때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이 바로 운동 경기 비유입니다.
네. 갑자기 스포츠 비유가 나온다고요?
고대의 스포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컨대 보호장구 하나 없이 맨몸으로 피를 흘리며 치고받는 레슬링이나 복싱 같은 거요.
선수들은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겪잖아요.
네, 엄청 잔혹했죠, 그 당시는.
하지만 관중들 중 아무도 그 선수들을 불쌍하다거나 수치스럽다고 조롱하지 않죠.
네.
오히려 그것은 승리와 명예를 얻기 위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통과의례로 찬양받습니다.
아, 설마?
네, 맞습니다.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를 바로 이 고귀한 올림픽 시합으로 묘사한 겁니다. 기원후 1세기경 유대교 순교 문헌인 마카비 사서에 등장하는 늙은 제사장 엘로아살과 일곱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가장 극적인 예시입니다.
아, 그 이야기. 저도 자료 읽다가 막 소름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왕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기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잖아요.
네, 거부하면 끔찍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죠.
맞아요. 거부하니까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이는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차례로 막 찢겨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희는 지금 명예로운 시합에 소환된 거다.
맞습니다. 명예로운 시합.
네. 단순히 고통을 꾹 견뎌내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전 우주가 지켜보는 올림픽 결승전에 출전한 국가대표라고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네요. 그 완벽한 시각의 전환이 기독교를 비롯한 고대 소수 종교를 사자들의 턱 밑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게 한 원동력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 프레임 안에서 로마의 폭군은 나를 핍박하는 끔찍한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맞서 싸워 이겨야 할 상대 선수로 전락합니다.
상대 선수?
원형 경기장의 야만적인 관객들 대신에 전 세계와 인류,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이 경기를 숨죽여 지켜보는 진정한 관객이 되죠. 이 시합의 상을 주는 심판은 황제가 아니라 미더크 자체이며 승리의 보상은 금방 썩어 없어질 월계관이 아니라 영원한 불멸입니다.
와, 판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끔찍한 수치와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견뎌내는 것이 곧 폭군에게 굴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궁극의 명예를 쟁취하는 빛나는 승리로 역전되는 겁니다. 신약성서에서 바울이나 야고보가 뭐 생명의 면류관이라던가 선한 싸움 같은 표현을 쓰는 것도 모두 이런 스포츠의 문화적 배경에서 차용된 아주 완벽한 수사학이었습니다.
정말 핍박과 수치를 한순간에 올림픽 금메달로 역전시켜버리는 기적적인 프레임 전환이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막 목숨이 오가는 극단적인 순교 상황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는 이 명예라는 화폐가 어떻게 유통되었을까요? 아까 명예가 제한 없는 감정이 아니라 화폐라고 하셨는데 보통 화폐는 막 무한하게 찍어낼 수 없잖아요.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명예는 철저히 한정된 자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이요?
사회 전체가 가질 수 있는 명예라는 파이의 크기가 아예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아, 파이가 정해져 있다.
내가 명예를 더 얻으려면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빼앗아 와야만 하는 거대한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밟아야 올라간다는 거군요.
네, 학자들은 이러한 문화를 가르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경쟁하는 도전과 응수라고 부릅니다.
도전과 응수요? 그렇다면 누군가 나에게 도전을 해왔을 때 가만히 참고 있으면 내 명예를 그냥 빼앗기는 거군요. 그 명예 쟁탈전의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신약성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아주 완벽한 예시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18 동안 허리가 굽은 병든 여인을 고치시거든요.
네, 유명한 장면이죠.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1세기의 명예증탈전이라는 관점으로 뜻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4단계 역학이 보입니다.
오, 4단계요?
첫 번째, 예수님이 회당에서 여인을 고치시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자 능력 있는 치유자라는 새로운 명예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아, 명예를 클레임한 거군요.
그러자 두 번째, 그곳의 책임자인 회당장이 무리를 향해 화를 내며 병 고침을 받으려면 안식일 말고 다른 엿새 동안에 오라고 아주 크게 꾸짖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예수님 면전에 대고 직접 비판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군중들을 향해 소리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행동이 율법 위반이라고 깎아내린 거네요. 일종의 소극적인 도전이었군요. 내가 저 사람 명예를 빼앗아 오겠다.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도전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 침묵하거나 물러서면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응수, 즉 날카로운 반격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반격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하물며 18 동안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이딸을 안식일에 자유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와, 엄청난 팩트 폭력이네요.
자,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아주 멋지게 반격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치열한 대결의 승패는 결국 누가 결정할까요?
이거 가만 보니까 진짜 완전 요즘 유행하는 힙합 랩 배틀이나 네. 왜 정치인들 심야 생방송 TV 토론이랑 똑같네요. 무대 위에서 싸우는 두 사람의 논리가 얼마나 의학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완벽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논리 자체가 핵심이 아니죠.
결국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는 관객들이 과연 어느 쪽의 말에 환호를 보내고 손을 들어주느냐, 그게 진짜 승패를 결정짓는 거잖아요.
당신의 통찰이 이 고대 텍스트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 사건의 결론이 무슨 의학적 팩트체크나 율법 조항의 법정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중의 반응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중의 반응이 판결문이군요.
누가복음은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 반대파는 수치를 당하고 무리는 기뻐했다.
네, 예수님이 대중 앞에서 벌어진 1세기 지중해 특유의 명예 게임에서 회당장을 완전히 압도하고 승리했음을 당시 이 글을 읽던 1세기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한 것이죠.
와, 진짜 평면적으로 보이던 텍스트가 명예와 수치라는 렌즈를 딱 끼니까 완전히 3D로 입체감 있게 확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쫙 모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고대 문헌을 읽을 때 21세기의 안경을 고집하는 것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이제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명예와 수치라는 당대의 궁극적인 화폐 시스템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필수 불가결하죠.
관계적 의무였던 값없는 은혜, 소수 그룹들이 어떻게 심판관을 하나님으로 싹 바꿔서 그 끔찍한 핍박과 수치를 영원한 올림픽의 명예로 역전시켰는지,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대중 앞에서 벌어짐은 얼마나 피 튀기는 명예 쟁탈전이었는지를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단어 하나, 행동 하나에 당시 사람들의 생존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가문의 존폐가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헌과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유일한 첫걸음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박사님. 이 모든 게 그저 막 2000년 전에 화석화된 옛날 이야기 같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오늘날 스마트폰 켜고 소셜미디어를 한번 보세요. 누군가의 말실수 하나에 수천 명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리는 캔슬컬처나 내가 올린 게시물에 타인의 평가가 좋아요라는 숫자로 끊임없이 매겨지는 시스템을 생각해보면요.
아, 현대 디지털 명예 시스템이군요.
네, 과연 우리가 1세기 지중해에 그 숨막히는 명예와 수치 문화에서 단 한 발자국이라도 진정으로 벗어나 있는 건지 강한 의문이 드네요. 평판의 법정은 신에게서 다시 대중들의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옮겨왔을 뿐이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기술과 제도가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고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하는 인간의 깊은 본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당신에게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인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기대되네요.
앞서 우리는 1세기 지중해 사람들이 개인의 이기심을 집단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인 우리는 그것을 개인의 권리나 자아 실현이라는 아주 세련된 이름으로 포장하며 오히려 열렬히 찬양하죠. 그렇다면 수백 년 뒤 미래의 역사가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이 21세기의 우리를 돌아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뼈를 때리는 상상이네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아무 의심 없이 가장 위대한 미덕이라고 믿으며 추구했던 바로 그 행동을 콕 가리키면서, 와, 21세기 사람들은 겉으로는 되게 합리적인 척 했지만 사실은 정말 기이하고 끔찍하게 파렴치했구나 라고 평가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과연 그 미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끼고 있는 이 21세기라는 안경의 실체를 다시 한번 스스로 묻게 만드는 참으로 서늘하고도 훌륭한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의 이 치열한 탐구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끼고 있던 그 두꺼운 안경을 잠시나마 싹 벗고 세상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아주 짜릿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